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책망의 말보다는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서머나 교회는 자기들에게 찾아온 환난과 궁핍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항구 도시에 세워졌는데, 이곳 서머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해안 지역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사람들에게 휴양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곳 서머나는 학문과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했고 특히 몰약이라는 향료를 수출하여서 그곳으로 인해서 많은 부유를 얻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파고스산이라고 아주 중앙에 보이는 좋은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 가장 전망이 좋은 곳들에는 여러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게다가 로마 황제의 신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 그리고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순결한 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환난과 박해를 견디며 끝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왔던 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여기서 또다시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며 세상의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며 죄와 죽음의 권세를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알고 계셨고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가 그들에게 찾아온 환난과 궁핍을 잘 견디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혹은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애쓴다면 충분히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자기 육신에 찾아온 궁핍을 그저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된 것에는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들의 그 회방과 중상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장사하고 유대인 가운데 유력하게 서머나 지역의 관리들과 친했던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서머나 교회에 관하여서 거짓된 고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곳 관리들의 결탁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그들에게 붙잡혀가서 끌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혹은 경제활동을 제한당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싫어하고 이렇게 박해했던 것은 단지 그들이 미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들의 실상에 관하여 말할 때에 저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자처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라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들을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나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이렇게 행한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할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며 교회를 핍박하고 그 성도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사단의 무리라고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과 정죄 앞에 과연 누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이 악한 고발과 비방으로 인하여서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 사실 그 믿음을 포기하라는 수많은 협박과 이 모욕을 당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계속적으로 끌려다니고 매를 맞고 혹은 재산을 빼앗기고 경제활동에 제한을 당하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비방을 당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심각한 문제 하나는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할 것을 특별히 관리가 만약에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매를 맞거나 혹은 감옥에 끌려가거나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일정한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그 증명서를 가져야 서머나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주거에 관한 자유가 허용됐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끌려가서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매를 맞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그 도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권리가 제한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끌어다 놓고서 경주시청 앞에서 오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경주 지역에 살 수 없고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할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그들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매년마다 그렇게 그 상황 속에 몰렸지만 그곳의 교인들은 여전히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궁핍함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셨고 오늘 그들의 실제를 말하시는데 본문 9절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 비록 가난한 자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상황은 이미 가난해졌습니다. 부유를 가졌던 사람도 가난해졌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더욱 궁핍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보라는 겁니다. 비록 손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와 같았을지라도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사람이며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나타났고 너희의 소망을 저 천국에 두고 너희의 보물을 쌓았기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얻게 될 그것들을 보라고 내가 부유한 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박해와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그 고난과 박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 가운데에 이 고난의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올 것이다. 너희가 이 어려움을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 앞에 움츠러들고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이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의 고난 가운데에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며 너희를 위로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이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 고난의 가중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귀는 그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지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고난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육체로서의 그 열흘인지 혹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받을 고난의 시간, 그 박해의 시간이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의 시간에 비할 때에 얼마 되지 않는,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이 고난의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요 우리의 고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잠시의 고난이라는 것은 누군가 필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의 끝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고난의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의지해서 넉넉히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박해,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은요 교회를 흔들기 위함입니다. 교회 가운데 모여지는 여러 성도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주고 이러한 환난과 핍박에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혹은 교회로부터 혹은 신앙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짧을 것이며 이 마귀의 권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의 끝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척했던 사람들, 실상 믿음이 없으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은 작은 고난에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믿음의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이토록 허망한 사람이었는가 싶을 만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상황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 견디고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나올 것이며 믿음 없는 자는 그 고난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시간을 이제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임을, 이제는 더욱더 이전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야 될 상황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그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며 그 고난 가운데에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 가운데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오늘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신자로 나올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느냐? 그 고난 때문에 힘이 드냐?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삶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충성된 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어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이기고 나올 때에 생명의 관으로 그들을 응대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상받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보기 원한다라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상받기 원하고 많은 사람이 면류관을 기대할지라도 그것은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들의 고난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충성된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증명되어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고 이 세상의 고난 앞에 승리한 사람들 오늘 그들은 이 약속을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두려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된 신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자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야만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지켜갈 때에 그가 주님의 사람인 것이지 믿음이 있다라 말하면서 변덕부리고 작은 고난에도 무너져버리고 혹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먼저 도망가버리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악한 모든 것을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선포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정말 귀 있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그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으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식으로 혹은 여러분의 교훈적인 것으로 듣고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요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으로 이것을 들을 때에 오늘 그들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간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육체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은 육신의 삶의 끝나는 것으로서의 그 부분이지만, 두 번째 사망은 그 모든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아온 것, 그들의 믿음의 분명함과 신앙 가운데 살아온 것을 보시면서 처음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영한 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그 심판의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육신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영한 생명의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던 불신자와 혹은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간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앞에 분명 필경 한 번 죽음의 일정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죽음의 사망은 그 모든 사람에게 허용됐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영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혹은 믿음 있다라고 말했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찾아온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믿음을 배반하였던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게 분리되는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황,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며 실패한 인생으로 확정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충성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그들이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그 충성된 믿음, 그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뿐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견디면, 너희가 이 고난을 이기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도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충성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찾아온 이후에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핍박입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지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환난과 박해를 경험한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약화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환난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당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들이 정말 우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것을 말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고립되고 오히려 삶의 형편이 궁핍하여서 자녀들을 키우는 상황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것들에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혹시 서문학교회 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서문학교회의 사람들이 당했던 환란과 박해를 오늘 우리의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과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은 결코 이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서문학교회와 같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라면 정말 주님 어렵습니다라고 호소하고 하소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 정도를 가지고서 마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살기가 힘들어진 것처럼, 마치 내 신앙에 큰 박해라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날 이유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더디하고 신앙은 퇴보하고 믿음은 잃어버려져가는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전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신앙을 송두리째 다시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라고 환란이라고 이것 때문에 신앙 상황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한테 더 큰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고 전쟁과 환란과 기근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작은 것을 놓고 마치 신앙생활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함정에 빠진 겁니다. 사단이 준 이 과대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여러분 보란듯이 뚫고 나가십시오. 보란듯이 이기고 나가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주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핑계 삼는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제일침례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경한 환란 이것 따위는 이미 능히 이기고 남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에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의 소문만 가지고도 이미 무너져버린 사람처럼, 이미 도망갈 사람처럼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신자의 고난의 상황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들과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너희의 신앙 있음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리라라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찾아왔을 때에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이기리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오늘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문학교회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환난과 박해, 장차 있을 고난 앞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가운데 견디고 이겼습니다. 그 모진 박해와 그 시련 가운데 이겼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리라라고 주님의 그 온 마음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기십시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며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서머나 교회가 당하였던 그 환난과 박해는 크고 무서운 것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의 분명함이 나타나고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분명한 믿음이 있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